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나의 죄를 다시 사. 아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결같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의 생각과 여러 선택의 순간에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2장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망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육신의 소욕을 좇아 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제자 훈련, 순모임, 성경 공부, 남성 맞춤 전도, 사랑의 순례, PSP 훈련 등 많은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름을 기쁨의 교회로 바꿔주시고 CGN TV의 선교 방송을 허락해 주셔서 글로벌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포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슴가슴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셔서 모든 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시시대 여름 성경학교와 기쁨의 학교 선교지 방문에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 속에서 진리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해 주셔서 헐벗고 굶주린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백성이 그 땅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진성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모든 중직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속속 갖추어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좇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의 불안과 침체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변화받게 해주시며 나아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시대에는 더더욱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사명을 강력히 실천하는 주님의 나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특성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정성까지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온 몸과 시간까지 드리오니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심령에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능력 있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교회 오신 세 가족 있습니다. 해도동에서 오신 이용순 성도님, 학산동에 오신 김복덕 성도님, 김정화 집사님과 허두리 집사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복 있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뒤에 선교복지관 203호실에서 교역자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 기쁨의 땅 2007 여름 행사가 전체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일자와 시간,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름에 날씨가 무더운데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학생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찾아주셔서 많이 격려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 여러분 기업 참고하시고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기쁨의 학교 작품 전시회 1층에 가면 1층 로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요.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단기 선교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8일 수요일 수요 예배 마친 후 유치불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들은 우리 이일령 집사님과 진봉충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교역자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교역자분들 영과 육의 삶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휴가 기간 동안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다시 주에게 복귀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인사를 했지만은 좌우 옆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립니다. 알들이야말로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럼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알에서 깨어나 무럭무럭 자라난 새끼들은 어느 날 엄마처럼 제 갈 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린답니다.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방금 읽어드린 글은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의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알들이 부화되기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알들을 돌보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어주는 그러한 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소설 가시고기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꼬마는 정다움이라는 꼬마입니다. 백혈병에 걸려 입원 중인 10살 난 소년 정다움의 깜찍한 시선이 시를 쓰는 아빠의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빨리 병이 낫고 싶고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여자친구 은미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기도 한 다움이는 두 번째 재발로 입원해서 골수를 채취하던 중 결국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요? 아파야 죽게 되나요? 끝없는 재발로 혹독한 치료를 견뎌야 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빠는 결국 아이를 퇴원시켜서 정선의 산골짜기로 데려가고 맙니다. 더 이상은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도 없고 골수 이식이라는 최후의 방법마저 기증자를 찾지 못해 무위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오직 하루를 더 연장하기 위해 고통에 내맡기느니 하루라도 자유롭고 행복함 속에서 아이가 삶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산속으로 둘은 들어가게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아이는 기적적인 소생의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재발을 하고 그렇듯 고요한 죽음을 희망했으면서도 아빠는 아이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을 이 두 부자는 맞게 됩니다. 이혼을 한 아내가 들고 온 아이와 맞는 골수 공여자를 찾아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신과 아빠를 버리고 간 엄마의 출연이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우미의 미술에 대한 재능을 잃고는 아이를 탐내게 됩니다. 끝내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아빠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신장 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신장을 팔기 위해 검사를 받는 병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6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의 기간이 걸친다고 합니다. 아이의 소생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아빠입니다. 그는 억울함과 슬픔과 아이를 세상에 혼자 두고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딛고 그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끼들이 떠난 뒤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는 가시고기처럼 이 아빠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이는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보내고 자기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소설 가시고기의 내용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보내면서 쓴 구절입니다. 아빠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널 남겨놓은 한 아빠는 내 속에 살아있는 거란다. 너는 이 아빠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겠지.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거란다. 네가 지칠까봐, 네가 쓰러질까봐, 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까봐 마음 졸이면서 너와 동행하는 거란다.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소설은 끝을 맺게 됩니다. 1993년 개봉된 노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ALD, 의학 용어인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부신백질 이영양증 또는 대뇌백질 위축증이라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한 부모의 눈물겨운 투쟁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것입니다. 1983년 워싱턴으로 전근 온 세계은행의 직원이었던 두 부부는 외아들 로렌조가 갑자기 투정을 벌이고 친구들과 싸우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로렌조가 아직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ALD라는 희귀병에 걸려 있으며 앞으로 길어야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병세가 하루하루 악화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절망과 무력감으로 허탈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병의 원인이 자기의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가게를 저주하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결국 이 아들의 병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불신감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치료법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도서관과 연구소를 드나들면서 의학서적과 논문 등을 조사하는 중에 우연히 폴란드 의학지에 실린 로렌조와 비슷한 증세를 가진 쥐에 대한 실험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실은 연구한 의사를 찾아가서 설득하면서 이 병의 원인과 그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 병은 바로 포화 지방산의 수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올리브유가 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아내고 영국의 생화학자 수데비의 도움으로 순수한 올리브유를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렌조 오일이라는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치료를 시작한 로렌조는 포화지방산의 수치가 기적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 수치가 0으로까지 떨어져 비록 치료의 시기는 놓쳤지만은 진행을 멈추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로렌조 오일은 FDA의 승인을 얻고 이 병에 걸린 많은 어린이들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로렌조 오일 덕분에 완치된 아이들의 얼굴과 감사의 말이 이어지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소설 가시고기 또한 영화 로렌조 오일 이 책과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에는 차이가 나겠지만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에서는 아들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부부는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병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과 연구소를 드나들면서 또한 의학서적과 논문을 찾아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두 부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병의 원인을 찾게 되고 또한 해결책 또한 찾아서 그 아이의 병을 멈추겠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시고기라는 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골수이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인 신장매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신장매매를 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받는 가운데 자기가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식 수술을 끝낸 아들을 엄마와 함께 떠나보내고 그는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로 하여금 평상시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바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살아왔을 것이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은 동물들에게도 볼 수 있으며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진한 감동의 스토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초대 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이전 것과는 뭔가 달랐고 그 가르침에 적극적인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위 사람들이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이들을 그들 스스로가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자신과 남편과 또한 아내와 자식과 내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혹 우리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자신과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차린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과 같이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자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범위의 대상을 자신의 주위에서 이웃으로 넓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는 일까지 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로 알려진 엘빈 톨폴러의 부의 미래의 책 속에 프로슈밍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슈밍이라는 말은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를 이 엘빈 톨플러가 만든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슈밍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좀 간추려서 추려보았습니다. 영국 얼버스틴 지역에 사는 샤론 베이츠라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관절병인 남편을 간병하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그녀는 최고의 엄마상을 수상하긴 했지만은 남편을 보살핀다는 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2004년 12월 이 저자의 부부의 절친한 친구였던 앵키 테는 저녁 식사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고 한밤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역시 프로슈밍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과 의사인 앵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수술 장비도 없이 아이들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수술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애쓰며 분투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는 비극적인 대재앙의 희생자를 돕기 위해서 28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전기와 식수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진료소를 세우기에 나이지리아와 수단 오지로 힘든 여행을 하고 있는 캐나다 내과의사 브루스 램퍼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타 가르시아는 남편이 없어 세 자녀를 키우느라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하루 6시간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외에도 근처 공립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지역협회에서 비서 업무를 돕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주위의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지만 또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많은 분들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에 자신을 넘어서 가까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양이 제 양인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예, 삭꾼은 이리가 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바로 제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삭꾼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아서 양이 제 양인지를 또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탓에 목자는 양을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한 순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말로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양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또한 양을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 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의 생명 나눔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리란 누구입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다시 말해 목자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양이 되고자 결단하는 자들의 모임의 울타리가 바로 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저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또한 욕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라는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초월하여 내 생명을 나누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처럼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만 좋아하고 나와 감정이 통하는 사람만 수용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만 사귄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참 생명 나눔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참 생명 나눔은 편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처럼 누구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과 나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교인들과 우리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임을 확신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간혹 지나가다가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는 인사 나누는 것을 하지 못하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 인사를 받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나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앞에 놓여져 있다면 뭐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인사를 받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들만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 든 권사님들은 젊은이들 이렇게 어깨도 더덕거려 주시고 자녀들 이렇게 엉덩이도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생명 나눔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나누어 주는 목숨을 끊는 그런 큰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일들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알고 나와 생각이 똑같고 그러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조금 다르고 나와 조금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명 나눈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앞에 14절과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생명 나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다 아시죠?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는 바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이 소설책을 읽고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한 작가가 좋은 책을 쓰거나 하면은 그 작가의 책을 선택하여서 다 읽는 섭렵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많이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그런 소설보다 또 설령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남자 주인공인 나가노 노부오의 5살 때부터 30살까지의 죽기까지의 성장기를 다룬 그러한 소설입니다. 1930년대에 일본의 홋카이도에 성령의 불꽃을 일으켰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자 설교가이며 철도 직원이었던 나가노 마사오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소설인 것입니다. 소설 안의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를 박해하는 할머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혼자 길러지는 주인공은 예수를 증오하면서 중이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노부원에게 왜 사람이 죽는지 왜 사람이 사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부에게 후치코라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 후치코는 폐결핵 환자이면서 척추에까지 결핵균이 침투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던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노부오 또한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적이 있어서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자 전염성이 강한 결핵을 앓아 누워있던 후치코를 이 노부오가 약혼녀로 선택한 것은 이 후치코가 누구를 만나도 밝고 환한 마음을 나눌 줄 알았던 그러한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을 결핵으로 방에만 누워 지내면서도 맑고 밝은 빛나는 영혼을 가졌던 그러한 후치코였습니다. 후치코 앞에 서기만 하면 평안하며 기쁨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고 오직 마음으로 주고받는 사랑 그 자체와 육신의 건강함보다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가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 형제와 약혼녀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의 고뇌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주인공은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 노부호는 형식적인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태웠던 예수님의 향기를 닮으려고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약혼녀의 병을 호전시키게 됩니다. 5년 6년이나 기다렸던 약혼녀와 예물 교환을 앞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혼녀에게 이 노부호는 선물을 준비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 노부호는 기차를 타고 약혼녀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던 기차가 오르막을 산 중턱을 오르던 그 과정 중에 마지막 열차 한 칸이 그 본체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르막을 오르던 기차였기 때문에 마지막 열차가 탈선했기 때문에 그 열차 칸은 밑으로 철로 위를 밑으로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부호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철로 위로 뛰어내립니다. 제어장치 없는 홀로 된 그런 차량의 브레이크 역할을 그는 기꺼이 감당하고자 기차에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그 철로에 그 몸을 내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떠오르던 얼굴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 후치코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두고 가야 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두고 가야 하는 그 노부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미끄러지는 열차에 브레이크로 던졌던 노부호는 피투성이가 된 싸늘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 소설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책 속에 등장한 노부호라는 청년은 철로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기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신성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양을 위하여 몸을 버린 선한 목자의 역할을 그가 한 것이었습니다. 기차에 있던 사람들과 노부호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까? 그 기차 안에는 어머니와 여동생, 사랑하는 약혼자,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 안에는 노부호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부호가 그 철로 위에 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 나눔의 실천이 내 가족, 내 일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훨씬 넘어선 자신이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는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양은 누구입니까? 앞서 언급한 나 자신, 내 가족, 내 일터, 나와 관계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의 양들입니까? 그들이 나의 양, 여러분의 양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범위를 넓히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행함은 즉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행함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함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좋은 사진을 인화해주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사진을 참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또 책을 사서 막 연습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이 찍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두 번 찍어보고 사진이 잘 나오기를 바라느냐라는 말을 저에게 합니다. 맞습니다. 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습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멋진 작품 하나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연습과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겠지, 저 정도쯤이야 나도 한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양은 누구입니까? 또한 나의 양을 위하여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양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 자신, 내 남편, 내 가족, 내 일터, 나와 관계된 사람을 넘어서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이고, 또한 그 넘어서는 곳에서 내가 그 양을 위하여 할 부분이 무엇임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양은 누구인가를 설정하고, 나의 양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음을 통해 끊임없이 신앙생활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그 양의 목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은 누구인가? 내가 그동안 나의 양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던가?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너무나 내 가족, 나 자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 너무나 국한되었던 것이 아닌가를 기억하며, 또는 그것에 있다면 회개하고 그 나의 양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넓혀진 그 범위의 양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내 가족, 내 부모,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지, 하나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생명 나눔의 실천을 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순간에 정말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양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양의 범위의 대상을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 내 가족, 내 자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사랑,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르소자와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받을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 생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선하신 목사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을 따라 선하신 목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지켜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삶의 터전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붙잡으사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